우리 한 달에 한 가지씩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외에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충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한달 동안에는 온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온유라는 말의 뜻을 먼저 우리가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도 있지만은 온유라는 것이 우리의 성품과 관계를 한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때의 그 온유라는 말, 그 말은 과연 어떤 뜻이었는가? 보통 온유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온순하다, 부드럽다, 겸손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맞지만은 성경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말 뜻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겸손하라라고 하는 그 온유라는 본래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뜻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아나우라는 말이 온유다. 그러면 아나라고 하는 말이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괴롭혀가지고 온순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가축이나 동물들 또는 소나 말, 야생 그대로는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들여야 되고 길을 들이기 위해서는 힘들고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코를 뚫어서 매야 되고 말 같은 경우는 그 야성을 없애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든 과정을 지나야, 그래야 우리가 가축으로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온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비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괴롭혀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했다 이 말은 그게 그렇게 썩 좋은 뜻의 말은 아니고 그 속에는 슬픈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온유라는 말을 가장 시사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거기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지식들, 윤리적인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인데, 그 중에 제일 앞부분에 팔복이 있습니다. 그 팔복은 앞에 네 가지 앞에 부분에 있는 복과, 뒤에 네 가지 복을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네 가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뒤에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또는 사람들 속에서 지도자 성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앞에 네 가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이다보면 이런 뜻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이 어느 정도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여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 일들, 집회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동안에 돌아갈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는데 그냥 굶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다가 양식이 없어서 먹질 못해서 죽을 것 같아서, 문제가 될것 같아서 걱정을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무리가 돌아가다가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걸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절대 빈곤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어떤 곳에 기근이 이 한발이 찾아와서 양식이 없어서 급하게 구호팀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급하게 구호팀들이 들어가서 구제사역을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양식을 가지고 가서 먹여서 다시 힘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습니다. 그럴 때 그걸 가리켜 절대 빈곤, 기아의 상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구제사역이 이미 늦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모인 군중들의 가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바로 그 정도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했다, 마음이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난의 정도가 심각할 정도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의 그 울음이 어느 정도냐면 그 전에 헤롯 왕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군병들이 들어가서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그럴 때 통곡 소리가 나와요. 엄마, 부모들이 자기 아기들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은 목이 메어서 울지 못할 정도의 통곡 소리가 나옵니다. 그거는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여기서 애통한다 이 말은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완전한 슬픔, 절대적인 슬픔, 그 슬픔을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는 정도가 아니라 목이 메이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꺼이꺼이하는 그 통곡이었어요. 그 다음에 온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온유라는 말이 어느 정도냐면 군병들이 와가지고 힘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와서 집안에 있는 식량들을 긁어가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식량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그런데 감히 그 군병들의 칼 앞에 나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폭력에 다스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온유하다 말합니다. 제가 아마도 한 달 동안에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몇 번에 걸쳐서 아마도 톨스토이의 문학 작품을 인용을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비중을 둬서가 아니라 톨스토이의 사상 속에 비폭력, 기독교가 말하는 비폭력이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촛불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지주가 농민들을 관리하라고 마름이 그러니까 어떤 하급 관리 하나를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농민들로부터 지주가 요구하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얼마나 농민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지주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데 그게 들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고는 이 마름이가 얼마나 더 농민들을 그냥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나중에 농민들이 도대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반란을 공모를 해가지고 저 사람을 그냥 죽이든지 내쫓든지 해야 된다. 그런데 다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그 앞에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이 사람의 농민 착취는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견딘다.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다 반란을 공모하고 그 앞에 갔는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눌리고 눌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이것은 그냥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그 나중에 쓴 책 속에 실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뭐냐면 고문 열차가 있습니다. 옛날 제정 러시아에 귀족들이 사람들을 착취하는데 썼던 고문 열차. 거기에는 군병들이 가득 실려서 필요한 곳으로 파송이 돼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가 되는 몇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문을 하고 처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선택돼갖고 붙잡힌 사람들의 가족들, 어머니, 아내, 아이들, 거기에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거의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들, 자기의 아버지가 죽다 못해 완전히 장애, 불구 장애가 돼가지고 끌려 나오는 그럴 때까지 매를 맞고, 처음에는 속으로 울다가 나중에는 그 울음이 온 마을에 꽉 차버립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나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길들여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리켜 온유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저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뒤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게 저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느냐면, 주변을 살펴보는데 도대체가 정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했던 교회, 그 당시 러시아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한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들이 했던 설교는 정부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억울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도대체가 의 정의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가 이 사회가 도대체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정의에 굶주린 사람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한탄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나무랬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부패한 정부하고 결탁해서 온갖 나쁜 일들을 다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과연 정의는 찾을 수 있습니까? 울부짖습니다. 억울해서 울부짖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당장 우리 목구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마카리우스, 가장 지복이라 말하든 가장 최고의 복이라 말하는 그 말 단어로 이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장 목에서 튀어나옵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눈물 섞인 호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배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서 계명대로 실천해라.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어렸을 적부터 그것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쫓으라. 그 과제 앞에서는 실행을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럽니다. 이때 제자들은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때 베드로의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평생 내가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쓸 돈 못 쓰고 그러면서 교회를 평생 섬겼습니다. 내가 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우리는 그런 울음 섞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성실하게 섬겼는데 나는 왜 병이 들었습니까? 왜 사업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복이라 주님은 말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입니다. 권력이에요. 정부고 그것도 권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권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력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권력이 갖고 있는 그 힘,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나라의 힘과 충돌을 합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물질의 힘은, 부자가 갖고 있는 물질의 힘은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거듭거듭 하시는 이야기가 원수를 갚으라고 너희는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폭력이 우리를 압제할 때 폭력으로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 에베소서 3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거기에 불순종의 아들이 됐고 세상에 권세 잡은 그 악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기 시작할 때 우리도 같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도 같이 집회를 해야 되고 우리도 같이 피켓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정부의 힘을 얻어서 법의 힘을 얻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권리 권익을 지켜야 됩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나서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폭력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맞서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 그냥 물러가지 말고 돌려대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고자 강압을 하면 심리를 가라. 우리의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의 내용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은 같이 폭력을 갖추어서 전쟁에 나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은 다릅니다. 약함이 강함이고 죽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폭력을 쓸 때 너무나도 폭력적인 사회에서 폭력의 힘으로 살지 말고 너무나도 물질적인 사회에서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밝히 보고 그 모습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40일 금식기도와 시험당한 후에 처음 하셨던 메시지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회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 그 사람들은 스펀지처럼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난을 아셨군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시는군요. 나의 가난을 아시고 나의 애통함이 뭔지 아시고 내가 이렇게 압제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고 석방시키는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은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물결이 밀물처럼 밀어닥친 때에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부자들은 자본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그럴 때에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깃발이 꼽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복음의 세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은 주저없이 그들이 복이 있다. 가난해? 가난 때문에 힘드냐?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모습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비참한 모습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유명한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80% 이상의 청년들이 부자가 돼서 살고 싶습니다. 예, 부자가 돼서 살고 싶습니다. 하버드에서 지금까지 75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을 두 번째 책임을 맡은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대상들은 모두 다 청년들 한 절반, 대학생들 한 절반, 버스턴의 그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곳의 청년들 한 절반 섞어서 725명을 프로젝트 대상으로 놓고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행복한가? 시작했던 그들은 지금 90이 넘은 노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할 거라 청년 그 당시에 그들의 청년의 때에 그들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사회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고독은 해롭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한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수족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세 번째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뇌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회복이 되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삶의 행복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의 압제를 당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야 우리는 행복하다고 거짓으로 사탄은 우리를 압제합니다. 거기에 자본을 쫓아가고 폭력을 쫓아가고 제도를 쫓아가고 출세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거기에 뺏기는 겁니다. 훗날에 90이 넘은 나이가 되었을 때야 그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난 후에 그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 불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다 그런 압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압제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 최고 정치 지도자, 최고의 왕?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서 인용되고 있는 말인데 거기에 게르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말은 기원전 4세기 정도에 영주였던 디오니시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만찬을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수족과도 같은 제2인자인 권력자, 그 사람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앉혀놓고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활을 만드는 그 재료가 말꼬리입니다. 말총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총 한 가닥을 연결해놓고 무거운 칼을 매달아서 다모클레스의 머리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가 했던 말이 최고의 권력자가 살아가는 나의 마음은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농민을 착취하기 위해서 보낸 군사는, 군병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어떤 제도 속에서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총살을 시키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을 내리는 장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분명히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그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지주는 세금을 거둬들여야만 살 수 있는 그 구조 때문에 자기도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시키는 그 왕은, 그 왕도 지금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압제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를 보더라도 모두 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는 온전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팔복이 시작되는 그 5장의 마지막 줄에 주님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온전해야 된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 속에 그 죄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그러고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포하게 하려 왔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아니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의 이 구조 속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회에 똑같은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들에게 하셨던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그 말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 오직 하나 그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제시하면서 오직 하나의 길, 이 길을 따라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의 교회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빛과 소금이 되라.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원수를 폭력으로 갚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만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더 완전한 것을 제시하면서 이 세상에 지금 온유한 자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보겠습니다. 세상 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의 가치관들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참으로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그 온유한 자가 갖고 있는 그 역설을, 신앙적인 역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